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부터 좀 요한일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요한이 쓴 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요한이 썼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요한의 서신이냐라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의 다른 서신들 또 복음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 서신서의 내용이 요한복음과 많이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한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 요한서신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갖고 있는 사상들이 동일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죠? 요한복음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한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요한 서신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걸 요한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들로 많이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이런 사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들을 많이 놓치는 거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한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내가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로 그 사랑을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시죠. 그때 마지막에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인데 주님이 나에게 참된 사랑을 주시면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이 알아갈 때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참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남자로서 좀 민망하긴 한데 딱 한 사람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 네, 요한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 혼자 남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죠?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르치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고 육신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요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평생의 삶에 있어서 그 마리아를 모시고 그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또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거의 한 기원 AD 50년, 60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AD 90년, 95년 그 즈음에 기록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마지막까지 요한이 살아남아서 복음서 요한복음을 쓰므로 네 개의 복음서를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서신서를 써서 서신서를 완성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써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록을 요한이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자기 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집에서 누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난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요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도 요한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평생을 섬김을 통해서 무엇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서신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희생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한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참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죽고 이제 요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의 내용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만졌다라는 것은 허상이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실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한다는 이야기죠. 이 성경이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참 말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을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이 말은 단지 육신의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주님은 지금도 실제하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요한의 삶 속에, 요한의 마음 속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남아있는가,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에 가셔서 그런 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분으로 요한에겐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해서 내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확실한 우리 주님의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이론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경험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는 확실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그저 내가 옛날보다 더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더 나아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있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은 그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주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님이라면 그 주님은 진짜 주님이 아닌 거지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이 실제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재림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하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이 있어서 그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만 이전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내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쫓고 있는 그 세상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그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멸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전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무엇이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지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말씀은 나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이론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말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때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 세상에서 돌이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실제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참 소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목숨을 내어놓는 것조차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그 믿음은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사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고 그 사도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살아있는 실제하는 그 믿음, 지금도 내가 만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실제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것은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어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영원한 실제적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3절,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제하는 생명을 경험한 자들, 그 실제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바로 참된 사도와의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사귐이 교제라는 단어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긴밀한 깊이 있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깊이 있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깊이를 많이 놓치게 돼요. 여기서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제,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귐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귐이다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생각하세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사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귐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귐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귐, 그걸 성경이 사귐이다, 교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침묵, 그런 사귐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교제, 어떤 사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사귀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귈 때 어떤 사람과 사귀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죠? 이런 반대되는 사람들 사귀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귐, 우리의 침묵이라는 것, 친교라는 건 항상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사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그것이 사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해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 간의 사귐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귐이에요. 이걸 성도들의 사귐, 교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이 교제라는 이것, 여기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의도하는 바가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그걸 사귐이다,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참된 사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성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침묵이다, 교제다, 사귐이다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귐, 이 교제라는 건 사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그 예수님과 뜻이 같아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걸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귐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귐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도와 우리가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실제하는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있어야지만 사도와 우리들 간의 사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간의 사귐도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귐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듣고 보고 내가 만졌었는데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너희들과 내가 사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것, 이걸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이야기할 때 내가 내어놓는 그리스도와 상대방이 내어놓는 그리스도가 다르면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과 다른 부분을, 다른 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 참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성경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시잖아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딴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죠. 그걸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고 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 주님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모임,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을 서로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소유한 이 복음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걸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하기에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내가 증거하는 그 주님을 올바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을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졌던 정말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주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아니에요? 감정이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것, 이런 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막 기뻐져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되는데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예, 별로 안 기뻐지잖아요, 그죠? 난 기뻐해야지 그러면 막 기뻐지면 조금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그냥 세상적인 그런 감정적인 기쁨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늘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라고 스스로 자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그런 기쁨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기쁠 때는 언제 기쁘죠? 여러분 원하는 거 얻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런 기쁨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쁨은 나에게 기쁨이 찾아왔다가도 그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얻어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뭐, 10년 평생 나는 기쁩디다. 이런 경우 있으면 조금 이상한 거고요. 그죠? 아무리 내가 좋은 거 있어도 그거 가져서 기뻐도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는 우리 지금 요한일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봤지만 그 내용 속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 동일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참된 사귐과 참된 교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여러분 안에 왠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풍족함을 느끼고 내 안에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모르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오는 참된 기쁨이거든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를 다시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는 기쁨,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을 성도들은 또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 예수님께 참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뭐가 예수님께는 기쁨이래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게 나에게 참 기쁨이고 이 기쁨, 이 나의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감옥 속에서 기뻐하죠? 자기가 갇힌 게 좋아서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 있게 되니까 그 마음에 정말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뭘 얻고 뭘 누리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기쁨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그 길을 힘들다, 어렵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오히려 그 위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기뻤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옥에 처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됨, 이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가는 것 그게 더 기쁜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에이 그냥 빨리 하나님께로 가지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그 길들을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케 하신 거지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실제 하시는 그 주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함께 나누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실제적인 주님을 만났냐?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을 너희가 만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도는 이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뭘 얻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삶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 세상을 이기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말씀으로 실제 하시는 그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온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